성도들이 제일 공부하지 않는 책, 그러나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고 물으면 영락없이 계시록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성도들은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보통 계시록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렵다고도 말하고 또는 두렵다는 분도 가끔이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좌우간 무섭긴 하더라, 그래서 가까이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알만한데도 계시록을 멀리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 전체를 주석한 칼빈 선생도 계시록은 주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알면서 계시록을 피해간다, 그런 뜻이죠. 제가 보기에 정말 심각한 오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계시록이 정말 어렵고 그 다음에 읽어서 그렇게 두려운 책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왜 주었겠어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에게 왜 읽어도 뜻도 모르겠고 어렵기만 한 이런 책을 줬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직면해 있고 혹은 박해를 당하는 교회에 이 계시록을 준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성도들이 잘 안 읽는 데다가 이단들은 완전히 기회를 만났다고 해서 다른 공부는 제대로 쭉 가르쳐 가다가도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비틀어요. 다른 책을 가지고 성경을 참 재밌게 잘 가르친대요. 잘 가르칩니다. 실제로 들어보면요. 왜? 솔깃한 얘기만 들려줘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너무 재밌는, 너무 재미있게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서 솔깃해 있는데 거기에 계시록을 들어가면 살짝이 비틀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책에서 이미 신용을 얻어놓으면 계시록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니 뭐 이런 소리 하나 저런 소리 하나 어차피 모르는데 이상한 소리 해도요 아무런 저항 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한국교회에서 최근 들어서 계시록을 가르쳐야 된다, 계시록을 바르게 가르치자, 이래서 최근에 그 계시록 뭐 강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건대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한 권이 이 계시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책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좀 익숙지가 않아서 해석이 조금 필요하고 공부를 조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렵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의 박해를 앞두고 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종말에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잘 피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무슨 암호나 비법 같은 걸 숨겨둔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원본 성경을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어떤 글자를 찾아보니까 선이 어떻게 어떻게 연결되고 마치 비밀지도 찾는 것처럼 컴퓨터로 알아낸 계시록의 비밀.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다고 생각을 하셔요. 듣지도 마세요, 그런 거는. 더군다나 계시록을 인용해서 성도들을 겁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틀림없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엄밀히 말하면 심판에 관한 책도 아니에요. 왜? 계시록 전체 중에 심판에 관한 얘기는 얼마 안 돼요. 재앙에 관한 얘기도 얼마 안 됩니다. 군데군데 재앙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과 재앙 사이에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보는 게 아니고 재앙과 재앙 사이에 들어가 있는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 또 성도들이 이런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계시록을 잘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런저런 재앙도 있고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교회는 승리한다, 이것이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 있는 것이고 또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박해받고 있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계시록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계시록 전체 맥락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퀴즈에 뭐 나옴직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계시록의 재앙이 전부 몇 가지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일곱 가지 인재앙이 있고 일곱 가지 나팔재앙이 있고 일곱 가지 대접재앙이 있다. 재앙 전부가 몇 개일까요? 단순 계산하면 21가지 이래야 되겠죠? 근데 21가지 하면 틀린 답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이 재앙이 별도로 일곱 개가 아니에요. 일곱 개가 쭉 나가다가 마지막 일곱이 되면 요 속에 또 일곱 개가 들었어요. 인재앙이 쭉 가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재앙이 딱 떨어진 데 보면 그 속에 나팔재앙 일곱 개가 들었어요. 그럼 나팔이 또 쭉 갑니다. 마지막 일곱 개가 딱 되면 그 속에 보니까 또 대접재앙 일곱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곱 개가 별도가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개수로 치자면 몇 개죠? 19개입니다. 와, 많다. 여러분 19개 재앙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게 화라고 표현했는데 화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는 재앙이 몇 개냐? 7. 그런데 그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21개라고 하든지 19개라 하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퀴즈 할 때 누가 못됐게 내면, 퀴즈 할 때 단순하게 내면 21개, 조금 못됐게 내면 19개, 그 다음 조금 어려워지면 그런 재앙을 뭉뚱그려서 진짜 중요한 화가 몇 개냐 그럼 3개예요.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세 화가 9장에서 첫째 둘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장에 화 두 개가 나와요. 그럼 화가 몇 개 남나요? 하나 남아요. 화 둘이 지나갔는데 이제 하나 남은 화가 속히 임할 것이다 했는데 9장 다음에 화 하나가 언제 오느냐면요, 16장에 가야 나와요. 그러면 9장에 두 개 있었고 16장에 하나 나오니까 그 중간에 여러 장이 있는데 그럼 이건 뭐냔 말이에요? 계시록 전체에서 화가 세 가지인데 여기 두 개, 여기 한 개,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 긴 이야기가 토막토막 여러 개가 나와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화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화와 화가 임하는 그 가운데 끼워놓은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전 어릴 때 약장수 생각이 많이 나요. 시장할 때마다 떠돌이 약장수가 나오죠. 아이들은 불러 모으는 게 아니네요. 아이들은 가라. 그리고 열심히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보여줍니다. 언제 보여줘요? 절대 처음에 안 보여줘요. 처음에는 뭐 조금 이상한 거 하나 보여주고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 가면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안 보여줘요. 자꾸 이딴 얘기만 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뭐예요? 중간중간이 약 팔잖아요. 여러분 이 뜨돌이 약장수의 목적이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 이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약 파는 거예요? 약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이 첫째 화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리고 세 번째 화가 속히 임할 것이다, 저건 저 뒤에 나와요 읽어보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자꾸 끼워놓은 이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화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이주일 씨가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랬다 그죠? 몇 년 동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여줬어요? 뭐 보여주고 가셨나요? 맨날 보여준다. 확실하게 보여준다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화에, 재앙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재앙과 재앙 사이에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끼워져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9장하고 16장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입니다.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아까 봤으니까 쭉 가볍게 한 번 더 봅시다.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하나 내려와요. 1절에 보면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대요. 여러분, 구름을 입었어요. 어떤 구름일까요? 뭉개구름일까요? 아니면 조각구름 같아요? 얼굴은 해 같대요. 발은요, 불기둥이에요. 뒤에 무지개가 받치고 있어요. 옷은 구름이에요. 얼마나 큰 천사일까요?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그런데 2절 뒤쪽에 보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유대 사람들이니까 이 바다가 어느 바다이겠어요? 히브리 사람들 생각해서 천사가 밟고 있는 바다, 갈릴리 아니면 지중해겠죠. 그럼 육지, 땅은 어디겠어요? 지금 바닷가에 서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름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거대한 천사예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한 발은 서울에, 한 발은 동해에. 좀 더 갈까요? 저 태평양에. 얼마만한 천사일까요? 거대한 천사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 천사가 손에 착 이러고 뭘 하나 들고 서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려 있어야 이게 어울릴까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가 구름을 등에 있고 얼굴은 태양과 같이 번쩍이는데 다리는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이런 천사가 손에 딱 뭘 하나 들고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얹혀야 정상일까요? 집어던지면요, 지구가 박살이 나든지 산이 하나 날아가든지 이럴 정도로 무시무시한 뭐 핵폭탄 같은 거, 이런 게 하나 들려 있어야 정답 아닐까요? 아니면요, 한번 휘둘러가지고 때려버리면 산 하나가 그냥 박살이 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철퇴, 뭐 이런 게 하나 들려 있어야 정답이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 아이들에게 이 성경 가르치면서요, 얘들아, 이 거대한 천사 손바닥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원기옥이다 이랬더니 아이들이 뒤집어졌어요. 이거 다 신령한 분들이 돼가지고 원기옥을 몰라요. 제가 우리 저 목사님들을 아는가 싶어서 물었더니 목사님들도 다 모르고 한 분이 알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주 즐겨보던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드라곤볼요. 드라곤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드라곤은 용이고 볼은 공이고 드라곤볼 뭐죠? 우리말로 하면 여의주. 그 드라곤볼의 주인공 손오공이에요. 그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손오공이 아닙니다. 아이, 그 아이들 그만하냐. 너무너무 재밌어요. 적어도 남학생들이요, 지금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분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손오공이 싸울 때 위기에 몰려가지고요, 온몸에 뿔뿔 떨면서 기를 모으면 이 손바닥에요, 둥그런 보름달 같은 것이 하나 떠요. 생체 에너지요. 이걸 집어 던지면요, 그야말로 산 하나가 날아가는 아주 위력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원자폭탄보다 그런 것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 거대한 천사가 섰는데 그 손에 그런 게 돌려 있어야 이게 격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보니까 이 거대한 천사 손에 뭐가 들렸어요? 뭐가 들렸죠? 2절에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이렇게 하나요? 이 거대한 천사 손에 그것도 조그마한 두루마리 하나가 딸랑 놓였네요. 예전 우리 성경에는 펴 놓인 작은 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 목사님이 그죠? 책을 이렇게 들고 썼으면 어울려요. 그런데 서 목사님은요, 책을 이렇게 들고 썼으면 잘 안 어울려요. 뭘 들고 쓰는 게 어울려요? 예? 뭐 야구방망이나 몽둥이나 이런 걸 들고 서 있으면 좀 어울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바다를 밟고 육지를 밟고 서 있는 그 거대한 천사 손에 책이 한 권 딸랑 올려 있으면 이거요, 얘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웃기는 그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셨다고요? 나귀. 정답 아니에요. 나귀 새끼. 사람이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어른이 올라타면요, 나귀가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텨요. 그래서 짐작컨대 새끼 나귀를 어른이 올라타면요, 발이 바닥에 닿아요. 그럼 어떻게 타고 갔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세상에 안 어울리는 웃기는 모습이에요, 그게. 요즘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애들용 자전거, 세발 자전거 타고 들어간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웃기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웃기시나요? 왜 이 거대한 천사 손에 세상에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웃겨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거대한 천사 손에 놓여있는 이 작은 책은 진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위력 있는 폭탄보다 더 위력이 있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작은 책은 이 거대한 천사의 손바닥에 딱 올려져 있어도 어울릴 만한 것이다.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웃기는 장면이 될는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그럴듯한 장면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 덮인 책이 셉니까? 펴놓인 책이 셉니까? 네? 펴놓인 책이 힘이 있어요? 덮인 책이 힘이 있어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릅니다. 책을 집어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덮인 책이 더 힘이 있죠. 날아가서 뭘 쓰려면요. 책은 던지는 게 아니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라 할 것 같으면 이게 펴놓은 책이 더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이 천사의 손에 이 책은요, 펴놓인 거. 여러분 성경은 펴진 성경입니까? 덮인 성경입니까? 일주일 내내 자크 채워놨다가, 그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잠시 펴지는 책, 이거 별 위력 없어요. 항상 펴진 책이어야 합니다. 항상 펴져 있다는 건 뭐예요?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깝게 지내며 내 눈으로 들어오는 말씀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펴놓인 책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책 전부 펴놓으세요. 자크 전부 뜯어내시고요. 성경책에 왜 자크를 채워놨는지 모르겠어요. 느낌상 참 안 좋아요. 좋을 때는 다 강군됩니다. 비 올 때. 하긴 뭐 요즘 성경책 가지고도 안 다니는데 갖고 다닌 것만 해도 뭐 감지 덕질 가능성도 있긴 해요. 여하튼 이 거대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조그만 책이 놓였더라. 이 책은요 정말 위력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용도가 뭐냐? 구절 한번 보셔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나요? 이 책은 먹는 책이랍니다. 근데 먹고 나면요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죠. 입에는 쓴데 들어가서 몸에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입에는 달아요. 들어가면 쓴 거예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건데요. 입에 달아서 아이들 열심히 먹는 거 설탕, 입에 좋아서 어른들이 열심히 먹는 거 담배, 술, 마약. 입에는 좋은지 몰라도 들어가서 우리 몸에는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이 입에는 단데 들어가면 쓰다고 말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참 큰 기쁨이 있어요. 정말 기뻐요. 겪어 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렇게 기쁜 날인데 그 다음에 당장 문제가 생겨요. 내적으로 박해가 있을 수 있고 외적으로 그런 박해가 있을 수 있고 내적으로는요 고민하고 갈등해야 될 경우가 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면 정말 기쁘고 기쁘겠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내 거기에 이런저런 아픔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래 중에 그 날마다라는 거 있어요. 그 날마다라는 복음성 제일 밑에 줄 내려가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평화와 안식 참 좋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평화와 안식은 같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아픔과 기쁨을 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부닥쳐 나가고 이겨내고 또 나는 이렇게 기쁜데 내 옆에 있는 저 형제가 이걸 알지 못할 때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하면 잘 받아들이나요? 답답기는 쥐가 답답해야 되는데 내가 뭐 지금 답답해서 이러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기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려면 분명히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 먹으라는 거는 절대 먹지 마세요. 옛날에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 책을 먹으란 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이것을 완전히 숙달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으란 뜻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음식물을 섭취해서 내 몸의 일부가 되거나 내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먹는 거, 이거 참 문제죠. 먹어도 소화 못 시키면 이것도 문제예요. 소화는 돼서 흡수가 됐는데 몸 안에서 제 역할을 안 하고 빠져나가는 거 이것도 참 문제예요. 흡수됐는데 그냥 빠져나가는 것 중에 중요한 병이 당뇨병이죠. 참 사람 애먹이는 병입니다. 먹기는 부지런히 먹었는데 칼슘이란 놈이 내 몸에 머물러 있지를 안 하고 자꾸 빠져나가는 병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머리 아픈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 정말 머리 아프죠. 말씀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 문제예요. 소화는 시켰는데 내 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자꾸 빠져버려요. 쉽게 말해서 아는 건 많은데 그 말씀이 내재화돼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는 않는다 뜻이에요. 이건 참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를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제일 큰 이단은, 제일 큰 이단자가 루터입니다. 루터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그 성당 앞에 95개조 항의문을 내걸었다. 그거는 출발점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죄는요,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루터의 가장 큰 죄는요, 성경을 자기들 말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죄였어요. 루터가 지상 최대의 이단으로 몰리면서까지 성경을 번역했어요. 왜요? 저 백성들이 읽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번역했는데 안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있는 목사가 무엇 때문에 만주까지 왔어요? 거기서 우리말을 배워가면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 불쌍한 한민족이 이거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주에서 번역해가지고요, 그걸 국내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다가 나중에 봉쇄가 돼서 못 들어오니까,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 책, 옛날 한글 책은 왜 전부 저 아시죠? 이거 지금하고 책이 다르잖아요. 이 구멍 뚫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넘어가도록 책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풀었대요. 다 풀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전부 또록또록 말아가지고 그걸 갖고 노끈을 만들었답니다. 노끈을 만들어서 다른 짐 사고 짐에다가 이 노끈을 감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 다시요, 노끈을 다 풀어요. 다 풀어가 그걸 재본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만주에서 한국까지 넘어와서 책 몇 권 가져왔겠어요? 우리에게 성경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해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어서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만 주면, 아니 돈 안 줘도 뭐 교회 가면 뭐 하나씩 주워서 봐도 보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너무 풍족하고 편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경시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전해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읽는다면요, 그것도 대충대충 읽고 지나가서 세상에 소화도 못 시킨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잘 읽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요, 실천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왔다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병을 가진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그 희망보 아이들요, 한 번씩 보셔요. 걔들이 대체로 즐겁게 지냅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걔들 고민이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즐거워요. 항상
시끄러워요.
걔들은 아주 기분 좋아요. 그죠? 우리 식당 옆에서 자판기 있잖아요. 저거 매상 누가 다 올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별로 도움 안 되는 손님들이에요. 그 동전 한번 넣어본 적 별로 없으시죠? 최대의 고액은 전부 저 위에 쟤들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즐거운지 몰라.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애처롭죠? 참 안타깝죠? 쟤들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설령 읽어도 소화도 못 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쟤들 모습하고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유, 이 희망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가 희망부 아이들하고 비슷할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전해놨더니 저것들 봐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위에 희망부 아이들 볼 때마다 은혜 좀 받으세요. 내가 하는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내가 쟤들 모습하고 거의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 눈에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성경 말씀 많이 알면 조금 머리 아픕니다. 모르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편안합니다. 행복하게 사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요, 교회 갈 때 폼만 잡는 책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에 양약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헌신하면서 복음 전하잖아, 그죠? 그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어느 말씀이 날 그를 붙들고 있었을까? 추측이지만 저는 이 말이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절대 못 잊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줄여서 내가 왜 나를, 이 생각만 하면요 바울은 날마다 죽어요. 그만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지 않느냐, 이 생각하면서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헌신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답이 금방 나오네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거든요. 베드로도 앞뒤 잘라버리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네가 나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성경 말씀이 콱 박혀서요 어려움을 당했거나 힘들거나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꼭꼭 찌르면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루트가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 구절에 박힌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이 루트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으로. 행함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쫙쫙 무릎이 까지도록 이 계단을 기어 올라도 여기엔 참된 기쁨이 없다. 그 깨달음입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 지나갈 때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 수련회 하면서 했던 그런 표제 말씀들요, 참 저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아마 제게 가장 힘이 많이 됐던 것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이 구절요. 내 시대란 게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일들,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이 시대 전체가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이 고백요. 그러면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절망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잡힌 건데 뭘? 중고등학교 시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있으면 참 복된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그 사람이 많이 쓰는 말, 오늘 새벽에 우리 오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노래 많이 부르는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는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어요. 맨날 슬픈 노래만 부르는 사람 인생은 슬프게 살아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열심히 부르던 가수 가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아주 옛날 얘기니까. 공항에서 맨날 슬픈 노래만 불렀던 그분요, 결국 공항에서 헤어지더만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에 영향을 줘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박혀서 나를 이끌어간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요한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다 먹으라 한 후에 마지막 11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죠? 뭐 해야 된다고요? 예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예언은 점쟁이가 점치든지 내일은 어쩌고 동쪽으로 가면 어쩌고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주어지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된 오늘날에는 예언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담겨있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잘 파악해서 다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쉽게 합시다.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장 바로 앞에 화 두 개가 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요, 셋째 화가 속히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셋째 화가 임하면 세상이 끝나는 판인데 그 셋째 화가 임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니까요, 말씀은 이렇게 위력적인 것이다, 요한아 이 말씀 전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곧 셋째 화가 임할 거라면서요? 셋째 화가 임한다. 그런데 그때까지라도 말씀 전해라. 이게 10장의 요지입니다. 10장만 그런 거 아니에요. 11장 나오죠. 12장, 13장, 14장, 15장. 셋째 화는 16장에 나온다니까요. 그 말은 곧 셋째 화가 임한다고 하지만 성도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자꾸 말해주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 좀 시끌벅적한 인물들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 몇월 며칠 날 곧 재림하시는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고 직장이 무슨 소용이고 집 가지고 있으면 뭐하느냐, 전부 팔아가지고 내놔라. 어떻게 된 적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담임하던 아이 둘도 잃었어요. 학교 다닐 필요 없대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래서 집 파는 사람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내일 당장 셋째 화가 임한다고 하면서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말씀을 전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옵니까? 새벽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새벽이라고 착각한 집에는 대낮에도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왜요? 도무지 예측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언제 오실 거라는 데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말고 내일 당장 셋째 화가 임하더라도 오늘 너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일 당장 화가 임할 건데, 내일 당장 화가 임할 건데, 아니 그렇게 되면 내일 당장 세상이 끝나는데 재앙을 피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재앙 피할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요, 재앙이 임하든지 셋째 화가 임하든지 세상이 끝나든지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니 너는 말씀을 전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종말이 오고 언제 세상이 끝나더라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세상은요, 말씀이 너무 풍성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모스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무서운 재앙 중에는 아모스 8장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기갈도 아니요, 가장 무서운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은 거의 홍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말씀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먹어도 되는 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물이라고 마셨는데 그것이 죽을 물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 갖고 얘기를 하면 재앙과 재앙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현실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지금 잡혀가고 죽는 이런 판국인데도 계시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럴지라도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형편과 오늘 우리 형편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나요? 읽으려면, 예배하려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시간 없고 바쁘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낼 겁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배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일단 배워서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사족처럼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 저 탁구대 갖다 놓고 운동 많이 해요. 여러분, 탁구 재밌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채지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진짜 재미없어요. 왜요? 그 공이 내 마음대로 안 가줘요. 그 채지고 한번 올라가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공 주러 다니는 거. 진짜 재미없어요. 그게 재미있으려면요, 어느 정도 기본을 배워야 합니다. 재미없지만 어느 정도 배워야 그 다음부터 거기에 진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 전공하는 사람 말고도 우리 교회 악기 다루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평소에 와보면요, 여기도 삑삑거리고 저기도 삑삑거리고 그래요. 소리가 이쁠까요? 여러분, 부는 악기든지 무슨 악기든지 그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소리 안 나는 사람이 절반, 기껏 났다 그래요. 픽픽 바람 새는 소리밖에 안 나요. 이걸 뭔 재미로 보냐?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숙달이 되고 애가 시간이 좀 지나야 그 부르는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폈더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모르는 게요. 그런데 듣고 듣고 새기고 그래서 좀 익숙해져 가면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